농부는 3년 흉년이 든다 하여도 종자씨만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년 흉년이 든다 하여도 농부는 종자씨만큼은 먹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자씨가 있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래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굶주려도 이 종자씨만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사진 한번 보죠. 그 씨감자인데요, 씨감자. 어릴 적에 아유 배고픈데 저거라도 좀 삶아서 주시지 왜 안 주시나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거 먹어버리면 다음을 기대할 수 없어요. 결실을 기대할 수 없어요. 씨감자는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갖고 있어야 돼요. 저거 먹어버리는 순간 이제 그 다음 농사는 끝난 거예요.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좀 배고파도 좀 굶주려도 참아내야 하잖아요. 이것이 저는 씨앗으로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씨앗으로 주어지는 평안. 씨앗이 작고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결실이라고 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 아시죠? 음력 4, 5월경이 되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묵은 이 쌀은 이미 다 먹어버렸고 이제 보리를 거둬야 되는데 그때 아직 거둬들기는 이른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굶주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종자씨만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겨두어야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종자씨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종자씨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굶주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감사생활이요. 감사생활. 신앙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흉년의 때에도 절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 기도의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힘들 때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에 소홀해지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의 확실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단 말이죠. 우린 기근의 때를 맞이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흉년의 때예요. 굶주려 있어요. 배고파요. 그런데요 절대 이때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까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사생활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을 견고히 세우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산다면 미래가 없고 오늘만 산다면 굳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만이라면 오늘 이 세상에서가 전부라면 뭐래도 해야죠. 뭐래도 해야죠. 그런데요 우리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단 말이죠. 미래의 확실한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없지만 지금 내 당장의 내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씨앗들을 까먹고 있어요. 이 종자씨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자씨를 까먹고 있어요. 다 까먹고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도록 방치해 둬 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뜨거운 햇볕에 완전히 메말라버리게 내팽겨쳐 버려 있어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는데도 그냥 다 내팽겨치고 있어요. 가시가 찌르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큰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가시로 찌름을 당합니다. 돌밭에 내둥그를 치고 있습니다. 길가에 내둥땡이가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수없이 발에 밟히기도 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사방으로 찔림을 받아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 종자씨와 같은 믿음, 기도, 감사를 까먹고 있습니다. 믿음을 까먹고 기도를 까먹고 감사를 까먹고 있습니다. 저자 서경석 씨가 쓴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알갱이 씨앗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알갱이 씨앗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쉬운 책입니다. 쉬운 책인데요. 이 씨앗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왔고 또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설을 한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이 잦은 기상이변 현상들 또 이 식량 부족 현상들로 인하여서 정말 앞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초래할 것이다. 정말 이 세계가 이 식량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냐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 건 인간이지만 인간의 역사를 뒤바꾼 건 다름 아닌 자연, 바로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 건 인간이지만 그렇죠?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 건 인간이 맞죠. 인간이지만 인간의 역사를 뒤바꾼 건 다름 아니라 자연, 즉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알갱이 이 씨앗이 훅 불어버리면 쉬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 씨앗이 무슨 인류의 역사를 바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 작은 알갱이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앗을 발전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첫째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씨앗. 씨앗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를 누리게 되었어요. 부를.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예전의 그 과거의 삶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얻을 것이 많아지고 얻을 것이 많아지다 보면 축적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면 부를 쌓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를 누리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들은 이 식량 확보와 또한 식량을 자원화하는 일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도 불사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지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는 일을 진행되었다는 거죠. 작은 알갱이 이 씨앗이 가져온 인류 역사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 책에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굶주림에서 인류를 구원한 희망이었던 씨앗이 이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 식량을 확보하고 식량을 자원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면 강대국들은 더 힘을 갖고 그래서 더 땅을 차지하고 더 식량을 확보하는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굶주림에서 인류를 구원한 희망이었던 이 씨앗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어쩌면 지금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동일하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과 너무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희망이었던 교회가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어요. 너무도 가슴 아프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인류 구원의 희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을 좀 헌책방에 좀 팔고 싶어서 너무 많은 책들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헌책방에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헌책방에 이렇게 보내주었더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 책들이 정말 쓸모있는 책들이 많다고 얼른 가서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 더운 날이래서 그래서 이 사장님 오면은 좀 잘 대접해 드리려고 음료수도 준비해 놓고 에어컨도 미리 켜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장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기 교회냐고. 여기 교회냐고. 요즘 교회 누가 가냐고. 누가 교회를 가냐고. 교회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왔을 거라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교회냐고. 내가 교회인 줄 알았으면 안 갔다고. 왜 이렇게 되었죠? 교회가 마치 헌책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된 것은 종자씨를 까먹은 결과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종자씨를 까먹었어요. 믿음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기도의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감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이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종자씨를 까먹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이것만큼은 놔뒀어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미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배고프다는 이유로 길가에 내팽겨치고 돌밭에 다 내팽겨치고 가시떨기에 다 내팽겨쳐서 이리저리 상처만 받고 이리저리 나뒹굴기만 하고 이런 상황들이 튀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누가 교회를 안 가요라는 말로 바꾸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고. 그만큼 교회는 필요한 곳이고 교회는 희망이고 교회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 누가 교회를 안 가요? 라는 그 말로 바뀌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한 날이 오기를 바라요. 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자씨를 다 까먹고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종자씨를 다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냉정해지고 있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는 이 시대에 다시 종자씨인 복음과 교회를 찾아오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씨앗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의 8절 중간에 보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씨앗을 까먹지 않고 심고 가꿀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하여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까먹지 말아야 될 종자씨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것이 뭐냐면 적어도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되고 하나님의 일은 약한 것 같아도 결국 강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날씨라고 하는 시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씨앗과 연결 지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루 인생의 행복감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 오늘 아침의 날씨가 아닌가? 날씨는 날의 씨앗, 날마다 심어지는 씨앗. 해 뜨는 날은 빛의 씨가 심어지고 비 오는 날은 부푼 씨가 심어지고 매일매일 내 작은 마음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날씨를 살펴보고 그날 그날 알맞은 씨앗을 심어간다. 마음씨도 말씨도 인연의 씨앗도.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씨앗들을 심고 살아가느냐. 물론 다 그 씨앗을 심고 살아가진 않아요. 이미 거둬진 결과물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것과 같지요.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처럼 심고 가꿔야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씨앗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비유가 7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7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씨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치 옷을 입을 때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바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6개의 비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기쁨은 이와 같다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여기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개 씨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이지 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결국 그 뿌리는 행위로 인하여서 한 톨의 씨도 아까울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경작법을 잠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먼저 계획을 갖지요. 어느 장소에, 어느 자리에 내가 이 밭에 뭐를 심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지요. 무엇을 어떤 것을 심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경작하죠. 갈아엎죠. 갈아엎잖아요. 땅을 파서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심고요.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경작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갈아엎지 않아요. 그냥 땅에 그냥 뿌려요. 그냥 뿌려요. 그리고 거기 흙을 대충 이렇게 덮어서 경작을 합니다. 우리와는 약간의 모습이 좀 다르죠. 약간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해요. 우리 같은 방법은 장소를 정해서 땅을 기경해서 여기 이 장소에 내가 어떤 씨를 심어서 어떤 것을 거둬야지 하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대상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어디서나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잘 갈아엎어진 좋은 땅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기서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돌밭이 가득하고 어쩌면 길가가 가득하고 어쩌면 가시떨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문제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길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주로 밟는 곳이잖아요. 발로 밟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정관념, 편견, 아집, 교만 등으로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밟다 보면 나름대로 고집이 생겨요. 자기 생각에 매여요. 자기 생각.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 전통이라고 한 게 생겨요. 전통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매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융통성 있게 다 흡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덩이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흙이 얇은 돌밭 이렇게 얘기해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이건 뭐지요? 깊이가 없는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상징해요. 깊이가 없는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이요. 자, 깊이가 없다 보니까, 변덕스럽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유혹에 쉽게 노출돼요. 쉽게 흔들려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 시민공원에 큰 나무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다 쓰러졌어요. 왜요? 인위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뿌리만 깊이 내렸으면 이 나무들은 어떤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넘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흙이 얇은 돌밭,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흔들리는 거죠. 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찌르는 거잖아요. 찌르면 금방금방 쉽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염려와 걱정이 많아져요. 염려와 걱정.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꾸 찌르려지니까, 자꾸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염려와 걱정으로 어떤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은 결코 저절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씨를 뿌릴 때 여기서 열매를 기대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에서 만약에 열매를 기대하려고 한다면 씨를 쫙 뿌려가지고 기대하려고 한다면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굳은 땅은 기경해야 하고 돌은 돌밭은 어떻게 해요? 돌을 골라내고 또 때로는 부서뜨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또 가시는 뽑는 수고를 해야 돼요. 뽑는 수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상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뽑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애씀이 필요하죠. 결국 그거예요. 버텨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이리저리 치여요. 세상에 돌덩이 같은 마음에 의해서 여기저기 마음이 아파요. 돌밭과 같은 상황들로 인해서 온갖 것들의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게 돼요. 우리 그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혹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린 참아내야 돼요. 버텨내야 되고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근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천국을 설명하며 열매가 아니라 씨앗으로 설명을 했을까? 왜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설명하지 않고 씨앗으로 설명했을까? 여러분 열매는 이미 결과물 아닙니까? 이미 정해진 결과물이에요. 이것은요 이 앞에 과정이 이미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씨와 같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심겨져 썩고 싹이 나고 가꿔서 얻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버텨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딤을 통해서 얻는 기쁨 영광이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상품 만들어내듯이 열매 뚝 하나 던져주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라고 하는 개념은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씨앗은 반드시 심고 썩어져야 돼요. 첫 번째예요. 씨앗은 반드시 심고 썩어져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심고 썩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문제는 교회끼리 서로 비판하고 교회끼리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영상 예배로 드릴 것이냐 서로 탓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서로 비판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또 성도들이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교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부끄럽기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서로 싸울 때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고 떳떳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린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지역 주민들의 안정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책임감은 전혀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진 한번 보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썩 심고 썩어져야 합니다. 심고 썩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누구 탓할 때가 아니라, 누구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말은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과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 극복을 위하여 대안 프로젝트를 우리 양정교회 나름대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주중 하루 가정예배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어를 정하기를 가정에서는 가정예배자로 세상에서는 생활선교사로라고 하는 표어로 한번 마음의 방향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정에서는 가정예배자로 한번 살아보고 세상에서는 생활선교사로서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씨뿌리는 자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씨앗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일구어낼 수 없고 평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씨앗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지고 썩어져야만 다시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씨앗이 주어지는 그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품은 우리가 각박한 세상 가운데 심어져야 하고 그 세상 속에 썩어져야 하고 심겨진 그 땅에서 썩는 것 같은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에 다시 한국교회는 희망의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씨앗은 작지만 뿌림을 통해 거둘 것을 기대하듯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 각자가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기적 아래 씨앗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때이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을 통해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씨앗을 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하여 무슨 씨앗을 뿌렸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자씨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기도요 감사생활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에 뿌리 내리고 언제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씨앗으로 주어지는 평안으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씨앗은 작고 보잘것 없지만 심겨져 썩고 자라면 큰 나무를 이룹니다. 우리는 씨앗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붙들고 씨앗을 뿌리고 살면 그 씨앗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 열매 맺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와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금 통장에 이자가 자라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플러스를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루 딱 한 번의 믿음의 고백, 하루 딱 한마디의 기도, 하루 딱 한 번의 감사 표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으로 인해 평안이 임하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종자 씨와 같은 믿음을 주시어 오늘 또 참고 견디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겨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씨앗으로 주어지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코로나 시기 극복을 위한 대안 프로젝트 주중 하루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의 신앙 본보기와 후대의 신앙 계승을 통해 가정에서 가정예배자로, 세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